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위하여 30년 동안 준비를 하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거기서 이기셨습니다. 이제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다 합한 것보다도 세례 요한 한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그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같이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메시아라고 알아봤고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일하셨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팔 역할 유감없이 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제서야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다릅니다. 모세는 40세 때가 독립운동을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더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모세가 80이 됐을 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더 기다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만 돌아보면 야, 어쩌면 그토록 정확하실까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지금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헐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며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들어보면 그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빠지자마자 바로 구조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세 번 꼴깍꼴깍꼴깍 그 세 번 쉬어서 완전히 힘이 다 풀어진 후에야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어가지고 꽉 붙잡기 때문에 구조하러 간 사람은 함께 둘 다 죽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하고 말할 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아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생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자꾸 참을성이 없어서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제게 인내를 주옵소서, 주시되 지금 당장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우스개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나오려면 10개월을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의 성취를 주지 않고 훈련시키신 후에야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던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킨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 오시다가 때가 되어서 행동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응답이 없다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결코 무심하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계약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주 새로운 조건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라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통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또 율법을 다 지켜야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혈통으로 하면요, 제외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죠. 예, 유태인 외에 다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유태인이 0.2%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 0.2%밖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혈통으로 하면 제외되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학벌로 해도 그래요. 뭐 대학 졸업을 하면 들어간다 그러면 대학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로 해도 문제가 생겨요. 나이 몇 살로 그 나이를 그 커트라인을 해버리겠습니까? 성별 남자만 들어간다 문제죠. 여자만 들어간다 그것도 문제죠. 또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때 그럼 어느 정도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도덕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제외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해도 제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노인도 가질 수 있죠.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인군자만이 아니라 불량배도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